예, 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그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이 말세와 교회의 시대에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재앙이 내려지는 것은 지금 시대에 내려지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곱 대접에 관한 말씀은요, 16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15장부터 시작된 말씀이었어요. 15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 15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이 내용부터 일곱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하늘 성전으로부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냐 하면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여 보내신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곱 천사가 내리는 모든 일곱 재앙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이 세상에 내리는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계시록 앞부분으로 가면은요, 누구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천국의 참왕 같은 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도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는데, 이 일곱 천사들이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천사들의 형상이 예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을 반영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일곱 천사가 또한 예수님의 명을 따라 예수님의 종으로 심판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생물이 가리키는 그룹 천사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줘요. 그래서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거, 우리가 예전에 계시록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어요. 그 대접이 쏟아질 때 유황불 같은 것이 쏟아져서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이 쏟아지는 것, 재앙이 쏟아지는 것에 또 누가 참여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참여되어 있어요. 생각나세요? 이 땅의 교회가 드리는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그 향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고 대접을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명하시고 천사들이 집행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 것에 참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늘 성전, 즉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거룩한 연기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곱 천사의 재앙이 다 마치기까지 그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원래부터 천국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에는 그 영광이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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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서 천사들조차도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도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칠 때에 제사장들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서 능히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이 나오죠? 이제 그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이르러서 마지막 심판이 다 퍼부어지고 마지막 구원도 다 이루어지는 때가 왔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 재림의 날에는 완전한 영광이 드러나시는 거죠. 예,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인 1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Verse 1 and 2.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임을 여기서도 또다시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 교회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끝에 우리 주님이 최후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열 가지 재앙들도 마지막 재앙을 향해서 갔듯이 지금 이 말세의 재앙들도 최후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 현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과 최후 구원의 현실을 말세의 재앙들이 미리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고요. 말세의 재앙은 그래서 반면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가시는 때이기도 하다는 거죠. 최후 심판의 날이 최후 구원의 날이 되듯이 이 말세의 재앙 때의 이 현실은 교회 시대에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또 때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추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현실이 돼요. 그죠? 그래서 더욱 마음이 강퍅해지고 더 딱딱해지고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기독교를 핍박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세의 재앙이 오히려 구원의 현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겪는 고난을 통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 그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죠. 근데 그 팔복의 축복들을 잘 보시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하여지는 것이 복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히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말세의 재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지막 주시는 그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살펴볼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을 부요하다 여기며 교만하여진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거죠. 세상하고 같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늘 겸손하게 하세요.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현실로 더욱 정금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 말세의 재앙에서도 다 잘되고 잘되고 잘될 거야 이런 현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세의 재앙을 겪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는 고난의 현실이지만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더욱 믿음을 정금같이 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더욱 구원에 이를 자들을 이제 부르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곱 대접의 재앙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첫째 재앙부터 셋째 재앙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8절에서 11절까지 넷째와 다섯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에 넷째 재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8절에서 9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자, 이제 그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재앙이 내려요. 그러니까 앞서 셋째 재앙까지는 구약의 애굽 땅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들의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재앙들이 내렸냐? 독종의 재앙, 또 바다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들이 첫째부터 셋째 재앙이었는데 이것이 다 구약의 열 가지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들하고 닮아 있었죠. 그런데 이 넷째 재앙은 출애굽 때의 그 열 가지 재앙에는 속해 있지 않은 재앙이에요. 그런 재앙이 없었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이 내려요. 근데 이것도 최후 심판 때 내릴 재앙의 맛보기라는 거죠. 미리 보여지는 재앙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디의 현실을 마치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과 같을까요? 불로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심판의 불, 진노의 불로 타워지는 곳 어딘가요?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넷째 재앙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진노의 불로 태워지는 지옥의 현실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으로 먼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재앙들이 최후 심판 때 내릴 재앙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특히 말세의 재앙들이 그렇죠? 최후 심판 때 퍼부어질 심판을 미리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넷째 재앙도 지옥의 현실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현실들이 이 재앙마다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 세상 죄인들이 회개하나요? 안 해요. 하나님을 비방하죠. 지옥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그들이 회개할까요? 아니에요. 더 이를 갈며 하나님을 비방할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말세의 재앙들이 내리는 세상의 모습을 통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볼 것도 있다는 거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는 이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본 구절이 있습니다. 7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죠?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이 말세의 재앙 때 내리는 것과 반대되는 현실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는 친히 자기 백성들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는 곳으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모습은 어디의 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이 돼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광야라는 곳이 어디였어요? 마치 이 라스베가스 가는 길 같은 사막과 같은 곳이었다고요. 그렇죠? 그 사막과 같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그 해가 뜨거워서 정말 백성들을 다 태울 수도 있었죠. 또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갈 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의 장막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낮에는 그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또 그 빛이 되어주시고 추울 때는 따뜻한 불과 같은 역할도 해주셨죠.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해를 입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가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해나 뜨거운 것에 해를 입고 태워지는 것으로 이 재앙의 현실을 보여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보호해 주시는 현실도 물론 믿음 안에서 지켜주는 현실이겠죠. 끝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천국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현실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천국의 축복과 반대되는 지옥의 현실로 말세의 재앙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 넷째 재앙이 보여주는 또 다른 면을 한 가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가 사람을 태운다는 것. 이것이 알려주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해를 지으셨을 때 그 해의 불이 사람을 태우는 것까지 가게 하시진 않았다는 거죠. 그죠? 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서 정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유익을 얻도록 주신 거죠. 그래서 해가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농사도 짓게 해주고 우리도 해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이 해가 주는 굉장히 큰 역할이 있고 얼마나 큰 빛을 우리에게 주고 있나요? 일반 은혜로 지금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이 해의 유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해가 유익이 아니라 이제 불로 사람을 태우는 해를 입게 하는 것. 해가 해를 입게 하는 것. 그것은 뭘 알려주는 걸까요? 그 일반 은혜의 현실마저도 끊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를 대표로 하여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들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를 입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지으신 것들이 오히려 재앙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해뿐 아니라 비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상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자연들이 이제 우리에게 큰 위험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이런 말씀들을 잘 보면 일반 은혜들, 그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추어주신다. 일반 은혜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다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것에 일반 은혜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으면 마지막에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일반 은혜도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은혜의 유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시면 일반 은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말세의 재앙들을 통해 일반 은혜가 끊겨가는 현실을 미리 부분적으로 맛보게 하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일반 은혜 없이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서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성도들은 천국으로 가서 일반 은혜가 아니라 천국은 어떤 은혜로 가득 찬 곳이에요? 특별 은혜. 그 일반 은혜는 사실은 일반 저주였어요. 그 생각나시죠?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건데 완전한 저주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일반 은혜라는 이름을 붙인 거였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누리는 것을 완전하게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저주라고요. 그런데 이에 비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 특별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해와 달이 없어요. 해와 달은 일반 은혜로 우리에게 잠시 누리게 하신 거고 천국에는 해와 달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비추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참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예수님이 참 등이 되시어 그 얼굴빛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비추어 주실 거예요. 참 빛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빛을 반영하는 이 땅에 피조물된 빛이 아니라 참 빛의 빛 아래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곳을 한 군데 더 살펴볼 수 있어요. 창세기 8장으로 가면은 우리가 그 일반 은혜를 얘기할 때 이제 가장 많이 그 우리가 그 보는 구절이 어디냐면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일반 은혜의 약속으로 보거든요. 이 홍수 심판을 내리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 구원하신 후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인데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일반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걸 잘 여기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잘 보시면. 지금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으로. 사람의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고 땅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하다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보존하지 않고 지금 당장 또 심판할 거야. 이러셔야 맞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홍수 심판으로. 그런데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하다고 하면서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보존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 드린 말씀이. 이 말씀은 죄인들이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아야죠.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홍수 심판을 하셨고 이제 최후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날까지는 일반 은혜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기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하나도 남김없이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홍수 심판도 그런 거잖아요. 이 홍수 심판이 내릴 때 자기 백성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남김없이 다 구원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최후 심판의 날까지는 이 세상을 일반 은혜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고 불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는 유지시킬 것인데 그 가운데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했듯이 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할 거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반 은혜마저도 다 거두어 가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가 그때고 말세의 끝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세의 재앙들이 내리는 동안 이것을 올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일반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저주의 현실이 되고 재앙들이 되는 것들을 볼 때마다 곧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일반 은혜의 현실은 계속해서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완전히 다 거두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두어 가시는 게또 하나가 있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일반 은혜의 현실을 거두어 가시고 세상의 재앙들을 내리실 것이지만 그 일반 은혜를 두신 곳이 또한 곳이 있어요. 이 세상만 아니라, 해와 달만 아니라, 일반 은혜를 남겨두신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죄인들 안에 양심이라는 것을 두셨는데, 타락하였지만,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에서 어느 정도 지켜주고 계세요. 국가라는 걸 통해, 법이라는 걸 통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벌을 받는 모습을 통해 타락할 대로 타락하는 것에서 지켜주시는 죄인의 그 악한 양심이라는 것을 남겨두셨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 안에 있는 일반 은혜의 현실도 점점 더 거두어 가실 거라는 거죠. 죄인들은 이 세상은 그들의 양심마저도 더욱 타락하게 되어 그들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더욱 인본주의와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욱 늘어날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세의 재앙이 내리는 동안 세상 죄인들의 반응을 함께 보여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함께 강팍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말세의 재앙이 계속해서 내리는 동안 세상 죄인들은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도 더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들이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면서도 더욱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이를 갈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지옥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일반 은혜도 끊기는 죄인들의 모습은 누구를 완전히 닮게 될까요? 네, 바로 사단이에요. 결국 세상 죄인들은 그들의 아비인 사단을 완전히 닮은 모습으로 지옥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죄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그 모습이 사단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과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교회를 비방하고 하는 그런 짐승들, 사단의 종이죠. 사단의 모습. 그런데 죄인들도 더욱 그러할 것이다. 결국 그들이 완전히 사단을 닮아서 지옥 심판으로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는요, 말씀드렸지만 악할 대로 악하여지기 때문에 결코 회개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이러한 말세의 재앙 속에서도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세요. 더 지켜주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특별 은혜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십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 사랑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마치 해산의 고통을 앞둔 산모처럼 신음하고 탄식하며 살아갈 거라고 그래요.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심판받기 전에서 정말 고통받는 롯이었다라는 표현을 쓰신다고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도 고통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한 그냥 거짓으로 가득 찬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전부 자기 소견이 옳다 하며 각기 옳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더욱 기다리고 결국 주님이 오셔서 그런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같은 말세의 재앙을 지나갈 때에 성도와 불신자들,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거라고 알려주시고요. 지금도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고 계속해서 나누어 가십니다. 말세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을 구별해 가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구별해 가시지만 그 구별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도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믿는 성도들도요 하나님 비방할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과의 전쟁,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의 전쟁.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찬송과 감사로 돌이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두 반응이 있을 거예요. 복음도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한다는 거죠. 마음이 더 딱딱하여져 하나님을 비방하는 삶으로 가든지 아니면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가든지 두 반응이 있을 거라고 하세요. 그때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복음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시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4장 2절과 7절. 히브리서 4장 2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믿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딱딱한 완고한 불신자들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잠시 고난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늘 돌아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왜? 잠시 마음이 딱딱하여져 다른 곳을 돌아보고 있더라도 그 마음을 돌이킬 곳이 있어야 하거든요. 오로지 돌이킬 곳은 그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래야 그리로 돌이키죠. 교회가 그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지 않으면 어디로 돌이킬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가서 다시 회개하고 감사와 찬송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진리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9절에 세상 죄인들의 딱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늘 돌아보고 회개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없는지 혹시나 이 악한 세상에 빼앗기며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고 돌이키게 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다섯째 재앙의 네 번째 재앙이고요. 이제 마지막 다섯째 재앙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 예, 다섯째 재앙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이 다섯째 재앙은 출애굽 때 내렸던 그 열 가지 재앙 중에 속해 있어요. 닮아 있죠? 몇 번째 재앙하고 닮아 있나요? 특별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몇 번째 재앙이죠? 출애굽에 나온 열 가지 재앙 중에 예, 아홉 번째 재앙이죠. 아홉 번째 어둠의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이 임했듯이 이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 즉 이 세상, 이 악한 세상도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하세요. 어둠으로 가득 차면 그 후에 마지막 심판이 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어둠의 재앙이 내린 후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임하고 이제 출애굽을 했었죠. 예, 이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둠은 심판의 현실이에요. 특별히 이 어둠이 알려주는 그 심판의 현실이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가 이제 9시에 달리시고 3시에 죽으셨으니까 아직 해가 쨍쨍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심판의 현실을 보여주실 때도 어둠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기서부터 여기에 6시부터 9시까지라는 것은 정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가장 해가 쨍쨍이 비출 그 시간에 어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끊쳐지시고 완전히 버림을 당하시는 그 영적인 심판의 현실을 이 어둠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 어둠을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온전히 경험하시고 최후 심판의 현실을 미리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국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을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천국 밖으로 지옥으로 쫓겨나 그것이 어두운 곳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래서 죄인들이 받게 될 최후의 심판의 현실을 어둠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어둠 속에서 세상 죄인들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워 자기 혀를 깨물게 될 것이다.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앞서서 그 계시록 앞부분에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못하는 현실. 지옥이 그렇다는 거죠. 죽지 않아요. 그 심판의 진노의 불이 자기를 태우는데 죽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이 현실도 사실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모든 재앙들이 그 임할 거라고 하셨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뭐냐면은요. 출애굽 때에도 보면 그 어둠이 애굽 땅에만 내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환한 빛이 비추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항상 빛이 비출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항상 비추고 계신 빛은 뭔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얼굴빛. 우리 주님의 용서하시는 얼굴빛. 우리 주님의 은혜의 얼굴빛.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자기 얼굴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얼굴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 속에 이 말세를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빛, 예수님의 얼굴빛이 항상 비추는 그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의 낯을 드시고 그들은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미 그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뭘까요? 이 세상과 죄인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증거. 그들의 삶에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끝까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죄든지 회개함으로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시는데 죄인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딱딱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진노를 쌓고 살아간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항상 회개가 없을 때예요. 회개가 없는 삶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회개해야 하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그 죄에 거하고 싶은 거죠. 그때 우리는 속히 돌이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얼굴빛을 다시 구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을게요. 계시록 18장으로 가면은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 멸망을 받을 그 회개 없는 죄인들의 삶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속히 나오라고 하세요. 계시록 1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불신자들의 회개 없는 이 세상의 죄악된 삶에 참여하여 그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거기서 속히 나오라고 하세요. 어둠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빛으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 예수님은 내게로 나오는 자를 내가 절대 물리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회개와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회복하며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이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일곱 재앙들의 현실이 아무리 무시무시한 재앙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고통과 사망과 어둠과 지옥의 형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미리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말세의 재앙을 지나간다고 해도 심판으로 받는 재앙은 없어요. 다 천국 축복으로 받는 것이고요. 그 끝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움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으며 살아가야 해요. 십자가 앞에 내 대신 지옥의 심판을 다 가져가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고 완고하여져 회개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고난도 재앙도 죽음을 만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천국으로 모으실 거기 때문에 죽음도 모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그 죽음 앞에서도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얼굴빛 속에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모든 것을 이겨요. 그리고 우리도 심서 이 말세의 재앙이 내리는 동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며 예수님이 구별하시고 모으시는 최후 마지막 추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여 이 교회를 굳게 세우고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담대히 주님의 또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내리시는 모든 재앙들이 이 세상에는 심판으로 임하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임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지금도 이뤄가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온 세상이 주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비웃으시고 결국에 최후의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그날을 저희들 바라보고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시고 주신 진리 복음을 굳게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